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점점 키워나가는 도구로서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그때의 교회를 이끄시고 지금까지 이끄셨듯이 저희 교회도 우리 개개인의 멤버의 삶 속에도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원양이 이번 주부터 얘들한테 누나라고 돼야 되지, 그죠? 학렬이 그렇게 되겠지? 아닌가? 팀이, 이 팀이 되면 누나가 아니고, 작은 이모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죠? 막내 이모 준비해야 되겠네, 학렬이. 그럴 줄 알았지.
네, 오케이.
그러나 부모님 나이가 또, 어떻게 되냐네. 자, 우리가 오늘은 미안해 사도행전 제10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8절까지인데 전체를 우리가 읽지를 않고 중간에 끊어서 우리가 22절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읽고 시계 방향으로 한 사람이 두 절씩 읽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중간에 48절까지 다 할 수 없어서 중간에 일단 끊었는데 오늘은 두 가지 비전이 나왔죠. 두 가지 환상이 나왔다. 그 두 가지 환상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4 대도시의 이방인 가족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 이방인 이름이 고넬로였습니다. 그러죠? 그 이탈리아 사람이었다. 로마 제국의 시작이 당연히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 이탈리아 본토인이네요. 적어도 백부장 정도 되면 다 본토인을 썼나 봐요. 그래서 이탈리아 부대가 시시리아 가이사라에 와 있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제일 큰 궁전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 십몇 년 전에 그 헤롯 대왕이 숨겨놓은 자기 그 무덤 어마만 그게 발견이 됐었어요. 가이사라의 해변가에. 그래서 그 도시가 어느 정도 그때 왕성하고 웅장했는지 잘 드러나게 됐는데 여기 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죠. 드디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 제국의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기억하겠죠? 요빠도 지중해 연안이었죠. 예수님의 명령이 그랬습니다. 하늘로 떠나가시는 그날 제자들에게 여기서 기다려서 하늘로 오는 힘을 받아라. 그 다음에 전도를 하러 떠나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도로 시작하라 했더니 예루살렘의 교회가 제일 먼저 생겼죠. 이제 그게 모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지오그래피컬리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유대 프라빈스 위에 사마리아 프라빈스로 가면은 맨 왼쪽 편 바닷가 쪽이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 프라빈스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요빠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 2주 전에 나왔던 요빠입니다. 거기서 쭉 올라가서 갤릴리 프라빈스 맨 왼쪽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게 가이사랴입니다. 시시리아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로마 제국의 제일 주요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점이 되는 거죠. 왜 로마가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배예요. 배를 타고 해군이 나타나서 상륙하고 군대가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1200, 1300년도에 몽골 제국이 유럽을 다 쓸었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실제로 확인한 게 뭐냐니까 그 후손들이 아직까지 유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크레인에 갔을 때 유크레인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탈탈을 하고 근데 써니 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니까 몽골 제국이 그 유럽을 다스리려고 중간중간 거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남겨 놓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나서 그대로 남아버린 거예요. 그 후손들이 이제 큰 도시들을 만들어서 유크레인 몇 군데 그렇게 모여서 살아요. 예. 그러니 몽골 제국이야 그 당시에 배를 안 타고 다 말로 다녔으니까 점령을 그런 식으로 했고 로마 제국은 시작부터가 이집트하고 싸울 때에도 배로 가서 싸우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해변에 있는 큰 해변 항구 도시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이사레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 나중에 이게 이제 유럽으로 선교를 하러 갈 때에도 여기가 중요한 자리가 되죠. 예, 항구니까. 대도시의 이방인 가족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 계산을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런지 제1시, 그렇게 시작하면은 6시에,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즉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12시간을 나눠요. 그리고 제9시 그러면은 6 플러스 9 하면 15가 되죠. 그러면 오후 3시에.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오후 3시쯤 제9시에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 군대가 머무는 지중해 연안의 대도시 가이사라의 센츄리온 백부장 이탈리아 사람이다. 그러니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젠탈 이방인이죠.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비전 환상을 보게 된다. 이방인 고넬료는 자기 온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두 개를 썼어요. 야훼를 두려워하건 경건한 사람이다. Devout and God-fearing Gentile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인데 또 경건하였다.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 Giving alms. 많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단 말이죠. 좀 드문 일이죠. 그죠? 네. 컴크로 정복하러 왔는데 유대인들의 종교를 받았고 이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왜? 자기들의 로마의 화폐에 한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황제는 신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건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군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가 없는 게 양심상 황제를 신이라고 선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은 로마 제국의 신임을 받는 백부장자에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분명히 여기 와서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서 경건한 사람이요 야훼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개종이 된 거예요. 예. 아직 프로셀라이트는 아닙니다. 프로셀라이트들의 남자가 다 할례를 해서 완전히 유대인으로 들어갈 때는 프로셀라이트에 유대 교인이 됩니다. 그런 이 사람은 그냥 이탈리안으로 God fearing devout man of God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즉 유대인의 모든 율법을 지키되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육체까지 개종한 사람은 아니다. 그럼 프로셀라이트 정도 되면은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젠탈이라도.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정도까지 안 갔는데 자선을 베풀고 continually praying 꾸준히 끊이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나타난 천사가 환상 중에 고넬료의 기도와 많은 자선을 하나님이 미모리얼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을 해줬어요.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일 겁니다. 이방인들이 야훼를 만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이걸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 그죠? 자기 로마 만들 신들이 신전에 가면 다 있는데 야훼를 믿는다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심이 이분은 기도를 통해서 자선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방인의 배경으로 그 백그라운드로서는 이것처럼 허무맹랑한 릴리전이 없어요. 주다이즘이.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너가 믿는 이 야훼는 너가 로마 시민으로 믿는 것과 다르게 보이지 않지만은 너 자선하고 기도한 것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컨펌을 시켜주는 겁니다. 진짜 신이란 것을. 그럼 이분은 거꾸로 눈에 보이는 로마의 신들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만 참신으로 받아들였는데 아이나 다를까 참신이신 분이 엔젤을 보내서 가르쳐준 거예요. 자, 그리고 욥바에 가라. 남쪽으로 내려가야죠. 여러분 그 매저로 치면은 한 30km나 될지 모르겠어요. 내려가면은 똑같은 바닷가에 있는 그 욥바로 가서 피를 베드로라고도 불린다.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부모님이 지은 시몬이었죠. 사이먼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불러줬잖아요. 베드로라고 불리는 사이먼을 가죽공, 아까 본 적은 피역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공인. 시몬이 집에 가서 초대하라. 그 고넬료에게 명령을 했어요. 고넬료는 즉시로 그 명령에 따라서 집안의 두 일꾼들하고 자기 부하들 중에 믿을 만한 충실한 경건한 한 군인. 그러니까 자기 부하까지 예수님께 만든, 저기, 야훼를 믿게 만든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 자기 혼자 믿는 게 아니고 가족을 다 믿게 했고 아까 보면은 그 다음에 부하까지 믿게 했다. 욥바로 베드로를 초대하러 보냈다. 지중해 해변 도시 욥바에 머무르던 사도 베드로 또한 그 환상 고넬료가 가진 환상이 있던 다음날 제6시 그럼 난 12시입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다가 여기서는 아까 뭐라고 돼 있더라고요. 트랜스를 뭐라고 뭐 황홀한 중인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조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조는 것 같은데 정신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분명히 저서 눈 감고 자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상태가 트랜스에 빠졌다. 요즘에 그진 가까운 게 그죠. 메트모라이징 시키는 거. 체면 걸어서 사람이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처럼 의식은 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죠. 그렇게 빠졌을 때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 주님께서 음성이 음성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늘이 쭉 열려서 베드로가 그 졸면서 눈이 감겨서 환상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보자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릇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베소 이거 킷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보자기가 내기퉁이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중간에 뭘 담을 수도 있게 되는데 그때 용물을 똑같이 세 번이나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고 꾸짖었어요. 왜? 보여준 내용이 뭐냐? 유대인을 먹지 말라고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모세가 써놓은 하나님의 율법 먹지 말라는 건 다 있어요. 거기 모든 unclean한 먹지 못하라는 것은 다 있더라. 근데 뭐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본성이 베드로가 노노노 우리는 이거 먹어서 안 되고 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너 더럽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눈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고 하시는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들은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돈에 빠졌어요. 그러는데 이미 요바로 보내신을 받은 두 일꾼과 군인은 도착을 하여서 베드로를 찾고 있었다. 주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준 거 그거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부터는 차별이 없다. 뭐 먹는 거 가지고 가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제 그거를 암시를 해주니 아주 중요한 비전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에게 먼저 보여준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 먼저 보여줘서 시간을 맞춰서 유대인의 이 프레주디스,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는데 시간 걸린 걸 보여준 거죠. 네. 1번 가이사라는 로마 군대가 머무르며 헤로당의 궁궐이 있는 거대 도시였다. 거기에 주둔하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2절에 고넬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뭐지요 여러분?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나타난 주님의 천사가 환상을 통하여 무엇을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무엇들을 이야기했죠? 4절에서 6절까지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가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에는 예, 고넬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유대교를 개정하고 나서는 천사가 나타나서니 겁을 먹었죠. 예,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겁먹은 거죠. 두려워 말아. 두 번째는 그 두 가지네요. 기도와 너의 많은 구제를 하나님에게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고넬료의 심정을 가장 정확하게 찝어낸 거다, 그죠? 이거는 가짜 신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짜 신은 한국의 무당처럼 기껏해야 도깨비처럼 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겁니다. 가짜 신은 겁을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참신을 떠나고 자기 이 가짜 악한 영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 가짜 신들이 쓰는 방법이죠. 맨 마지막으로 죽음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참신만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었을 때 와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똑같아. 두려워 말아라. 참신만이 사람이 죄인이란 왜 또 죄인인지를 아시니까 그 마음에 있는 무의식적인 데부터 있는 두려움을 잠재우는 그 일을 먼저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게 된 이 새로운 신을 섬기게 된 데 대해서 컨펌을 시켜서 이게 진짜 종교가 참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너 기도한 것, 구제한 것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다 기억하고 있다 했으니 이 사람은 개종을 제대로 한 거죠. 이대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예? 네? 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욕바로 사람을 보내라. 너가 가라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시몬을 초대하라. 그리고 장소까지 정확하게 누구 집에 있고 그 사람은 또 별명은 베드로다 까지 다 이야기를 해준다, 그죠? 예. 그래서 천사가 이제 환상 중에 그것까지 하고 나서 떠나고 나니까 고넬료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7절하고 8절에 무엇을 하였나요? 이제는 네, 집안에 일꾼 두 사람, 그 다음에 경건한 부하 한 사람, 군인 한 사람과 민간인 두 사람이다, 그죠? 요바로 가라고 명령을 하고, 예, 시몬,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을 찾아서 모셔라 했는데, 나중에 22절에 가보니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보고를 한 거 보니까, 예, 그렇게 지시를 다 해줬네요. 그 백부장의 자리는 뭐 중요한 자리니까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겠죠. 부하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집안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렇게 천사에게 받은 명령을 시행하는 게 아주 군인답게 잘해요. 확실하게 해요. 네. 4번 기도하던 중 졸면서 베드로가 보게 된 세 번에 걸친 똑같은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 무엇들이 그 보자기 광줄이 그러다니 보였는가는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부정한 것들이 다 나온다, 그죠? 꼭 하나가 빠진 거는 바다에 있는 어류 중에 못 먹는 것은 빠지는 것 같아. 이 바닷가에 있는데 왜 그 물고기 종류가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가 하늘로 안 올라가서 그런가? 하늘에서 내려가는데 거기 물고기는 없었네. 먹지 말한 것들이 땅에서부터 공중에까지 먹지 말한 것은 다 있더라. 그 다음에 5번에 하늘로부터 이제 음성이 들렸어요. 먼저 베드로에게 무엇을 명령을 했습니까? 13절에 두 가지 명령을 했네요. 뭐라고 명령을 했나요?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있다가 자게 됐잖아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네. 일어나서 먹으라. 이 환상은 환상이라도 현실하고 똑같다, 그죠? 엎드렸는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 일어나서 그 다음에 먹으라. 대답이 뭐가 됩니까? 14절에 베드로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그 대답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렇죠.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다. 이걸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율법 말씀에 따라서 지킨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야훼께서 그 명령으로 먹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은 겁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네. 저기 요법에도 그 35W 다리 지나고 나서 북쪽에 조금만 가면은 그게 뭐지? 사단가? 유니버스대인가? 거기에 그 이슬람이 운영하는 그 식당 카페가 있잖아요. 그 안에 가면 샌드위치 먹고 아무것도 포크는 안 들어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서 내가 보니까 사업대원들과 몇 번 갈 때 보니까 다 오는 게 다 이슬람들이 와요. 학생들이. 네. 가끔 직장인도 오고. 네. 근데 이 유대인은 뭐 당연히 율법에 이러한 것들 먹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먹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는 율법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인데, 아니 뭐 사탄의 음성도 아니고 악한 영의 음성도 아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건 무슨 야훼하고 관계가 되는 음성인데 자기 율법에 반대되는 명령을 하잖아요. 이 혼돈이 올 수밖에요. 그 대답은 내가 지금까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는 이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으니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대답에 하늘로서 음성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15절에 그래 이게 베드로를 혼란에 빠뜨리는 말입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란 것을 알았어요.
천사가 이야기했더라도 하나님이 뜻이란 거예요.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데 너가 어떻게 더럽다고 하니? 이거는요, 이게 throwing wrench입니다. 망해. 어찌 똑같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냐고. 이거 아이러니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해서 지금 유대계가 세워진 지 적어도 1400, BC 1400에서 그 1400년 동안 이걸 유대인들이 명령을 지키고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이 야, 그거 더럽지 않아? 깨끗해. 그런데 너가 왜 더럽다고 하니?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불순종한 사람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에게.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네. 이 성경 말씀이 물론 스페셜 레벨레이션이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비밀을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말을 쓰심으로써 똑같은 언어의 문법을 쓰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말의 뜻을 이해하게 해요. 이해를 하려면 우리의 논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가끔은 논리를 넘어가는 게 있을 때는 여기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거는. 원래 논리를 넘어갈 때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논리에 맞게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니 기독교가 유대교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해해서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게 논리를 넘어갈 때 그것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대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제 큰형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그, 폐암 말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중같이 나오고 나서 가는데 97%가 사라지고 3%만 남아있으니까 이 호주 메디컬 닥터가 분명히 불신자였대요. 그래서 미러클이란 말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해서. 아주 전형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말씀을 100에 99는 주시면서 100에 1은 이성적으로 이해 못하게 하는 명령을 주실 때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뿐이지 그걸 따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환상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베드로에게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베드로에게 똑같은 야훼의 말씀으로 혼란을 주셨을 때에 이제는 성령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일부러 거기에 스피릿을 S를 캐피털 S를 붙여놨어요. 예, 그는 의역입니다. 왜? 그리고 말에는 캐피털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은 그냥 스피릿 그대로예요. 뉴마다. 그런데 영어를 번역한 학자들이 이것은 스피릿이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옆에 있는 누가 아무도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스피릿이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스피릿이 하니까 이거는 The Spirit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캐피털 S를 붙인 겁니다. 사람이 스피릿이면 스몰로 붙이죠. 스몰 S가 되는데 환상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베드로에게 The Capital S 스피릿께서 명령을 주었습니다. 19절 20절에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 명령이 뭐뭐지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이제는 이성적으로 생각한 길이 막혀버렸어요. 왜? 똑같은 야훼께서 정반대되는 계명을 두 개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로서 따질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그런데 그 혼란을 막아주시려고 주님의 루악, 스피릿, 윈, 성령께서 의심하지 마라. 너 혼돈 오는 거 아무리 머리는 의심해도 뭐 답이 안 나올 거야. 그냥 밑에 사람 말한 대로 따라. 네. 그러니 순종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 포기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가지면 아버지 뜻을 압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아버지 뜻을 알고자 하면 그 마음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아버지 뜻을 알게 돼 있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 백날에도 안 돼. 왜? 너 원하는 거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들어줘. 근데 순종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뜻이 정확하게 보여. 그 많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A인데 자기는 B를 좋아하니까 B로 때를 쓰는 기도가 많은데 그건 하나님이 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순종하려는 desire, willingness, 마음이 있으면은 아버지 뜻을 안다는 게 바로 그건데 지금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께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둘 다 반대되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 사람 말 따라가라. 이 성경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런 상반되는 명령을 주시질 않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물론 자기 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은 이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 대학교까지 기독교 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이분도. 근데 이분이 밑에 참모들 아주 잘 썼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죠. 예, 근데 이분은 뭐 또 배우 출신이고 그래서 사람이 좀 허허하고 어벙한 것 같은데도 그런 분이 아닌데 아주 성실한 것은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그 말을 하거든요. 성경에 답이 다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고 사건이라도 성경에 다 있는 일들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도 다 성경에 있어. 아주 그 믿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경에서 20세기에 그분은 1980년대 분이니까 일어난 모든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 그때는 소련하고 싸웠으니까, USSR하고 싸워서, 소련을 망하게 하는데 이분이 시간을 많이 투자했잖아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어마어마한 슈퍼파워에 있으면서 일어난 많은 사건, 미국 국내, 나라 밖의 사건을 다 볼 때, 아무리 복잡하게 보여도 성경에도 이런 사건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 가진 사건보다 더 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도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순종하는 믿음은 꼭 필요합니다. 그 겸손은 우리가. 그래서 그분은 자기 경험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그 지혜가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네. 자, 생각할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기도 생활은 어느 정도 규칙적인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일부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을 썼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일부러 써놓은 이유는 우리가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사도들이란 자체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의무를 가지지 않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제 대학생 때 아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분이 법학과라서 고시 공부를 하는데
법조문 외우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계속 성경만 보고 금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만약에 야훼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고 할 일을 주셨을 때에 그 주신 일은 office라는 표현에 할 일들을 주셨는데 그 일이 가정에서 주부의 일도 있고 아버지의 일도 있고 어머니의 일도 있고 자녀로서의 일이 있고 또 사회에서의 맡은 자리가 있고 직장이든 사업이든 학생이든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과 주신 기프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고 탤런트를 가지고 기프트는 성령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라고 한 것이 기프트입니다. 은사라고 그러죠. 탤런트는 재능은 일반 사람으로서 필요해서 사회에서 기회라고 주는 재능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할 건가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나머지 11 사도들은 탤런트는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텍스 컬렉터였어요. 근데 그걸 그만두게 하고 사람을 낚는 피셔맨, 어부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이분들은 그게 자기들의 탤런트고 기트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을 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의 탤런트를 가지고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기프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도들은 탤런트와 기프트가 똑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사회에서 하는 일과 똑같아졌어요. 왜? 사회에서 하는 일을 막아버렸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피쉬로 피쉬가 아니라 피쉬로 맨으로 바꿨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식탁을 해라. 왜? 가난한 사람은 날마다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사람들이 다 십실반에서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먹였다. 그런데 그 일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가진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너는 이걸 해라. 그래서 탤런트까지 막아버려서 다른 일 하지 말고 이 기프트에 포커스를 두어서 이것만 해라고 한 분들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마치 가난한 사람 밥 먹여주고 밥 해주고 하는 웨이터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메이저 잡이다. 제일 중요한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죠. 그러니 시작으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똑같고 그 말씀은 어디로 가냐 이거죠. 내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삶에서 실천하는 선행이라고 그랬죠. 예, 그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입으로 말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예. 그러니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영혼이 먼저 먹어야 돼요. 그러니 아까 내가 그 대학생들을 이야기할 때 이분은 혼돈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법조문을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한 게 첫째인 것을 망각하는 거죠. 예. 대학 4년을 허송세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어 해놓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너 말씀으로 너 영혼이 올바로 양식을 얻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지혜의 분량에 자라야 돼. 그렇게 너가 알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올바른 선행이 나오는 거야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는 거죠. 선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저희들이 연구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선행으로 전할까? 복음 선포자는 복음 선포 자체를 하려고 연구를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선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말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연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인 의무입니다. 이 기본을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귀한 때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선행이라고 하는 우리의 날마다에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어지죠. 왜? 말씀과 기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한 것밖에 안 돼요. 즉 나의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한 자세를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적인 기도란 것이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이 규칙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사무엘이 야훼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한 말이 있었습니다. Speak Lord, for thy servant heareth.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고백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자기의 적용을 해서 이제 탤런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질문이 할 이야기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혼돈에 빠진 사도 베드로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서서 야훼를 두려워하는 이방인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보여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뜻을 찾으며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낭비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즐겁게 순종할 때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고 아버지를 만나게 도구로 써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